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열 입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 비유의 말씀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이 친숙한 그런 말씀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고 했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뭐 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완제품처럼 이렇게 딱 뚝 떨어진 그런 완성품이 아니고 씨앗의 형태 또는 보이지 않는 미미한 형태로 이제 세워져서 이것이 확장하고 그리고 또 심화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제가 이 말씀을 앞서서 드리고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이제 교회에 오셔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나라를 확장시키고 심화시키는 일을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가 주십니다. 오늘 잃었다가 찾은 그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잃은 것을 되찾으시는 그런 측면을 볼 때 잃었던 것을 찾아서 들여왔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외형적으로 또 겉보기에 수적으로 이게 확장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지금 오늘 읽으신 이 누가복음인데 여기에 전체의 요절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구절이라고 한다면 많은 학자들이 19장 10절을 꼽아요. 19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말은 이제 잃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찾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그 사람 안에서도 계속해서 심화하는 그러니까 성숙하고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그것을 되찾는 작업을 또한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성숙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숙의 과정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심화되는 우리의 내면의 성숙이 일어나는 바로 그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비유의 의미를 잘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잃으셨는가? 무엇을 잃으셨다고 했죠? 사람을 잃으셨습니다. 당신의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 인간을 잃으셨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둘도 없는 그런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말은 관계적이라는 뜻이고 관계적이라는 말은 서로 존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관계가 성숙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고 싶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와와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이제 그 뱀의 말에 유혹이 되어서 넘어갔죠. 그 이후로는 이제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항상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게 허용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도 우리에게 무슨 말로 유혹을 할 수가 있고 우리를 꼬여낼 수가 있어요. 그 말을 우리는 늘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막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데 막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뭐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이렇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사탄도 우리에게 자꾸 꼬이는 말로 해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하시지만 사탄도 말로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어지럽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지러움 가운데 인간이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휴 이건 뭐 복잡하다. 그냥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으로 결론을 많이 내리죠. 내가 좀 더 능력이 쏟아지고 내가 더 뭐 성품도 좀 좋아지는 사람이 돼서 내 뜻대로 사는 거. 아,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사탄의 작전은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데 온통 그의 목적이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사탄의 작전에 말려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다 뭐 끊어졌다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말하면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는 그죠?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사실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잃으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다스리던 인간이 다스리던 이 피조계도 잃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역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주의 법칙이라든지 자연의 법칙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운영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피조계의 기능과 역할의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훼손되었고 왜곡되었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그런 대상이 된 것이죠. 거칠게 만들었고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덴에서 사자가 있었을 때 오늘날 사자처럼 그렇게 살아왔을까? 분명히 에덴에서는 오늘날보다는 훨씬 더 청정지역이었겠죠? 훨씬 더 깨끗했겠죠? 인간이 이 피조계를 맡아서 다스린다고 하는데 지금 인간의 욕심과 계산으로 계속해서 뭔가 쥐어짜내고 막 푸시하고 뭐 이렇게 자꾸 왜곡이 일어나게 이렇게 압박을 하고 하니까 이게 자꾸 변질되고 깨지고 파괴되고 거칠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이 피조계도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같은 하나님의 이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피조계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이제 피조물을 다 회복하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를 회복을 시키셔야 되겠습니까?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 찾는 일을 엄청나게 정말 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찾으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창조 때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길, 타락하기 전이라면은 인간과 함께 관계를 맺고 동고동락하면서 당신의 더 숭고한 뜻과 목적을 향해서 같이 함께 가려고 했던 그 길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고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완성된 지점에 대한 완성의 모습에 대한 소망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랑 함께 이렇게 동행하며 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또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일의 소명자로서 불러주셔서 내가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바로 회복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 볼 때는 항상 에덴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회복이 아니라 회귀이고요. 회복이라는 것은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이 가지셨던 원대하신 당신의 뜻과 목적, 여기에 인간을 동참시켜서 완성된 그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가서 거기서 완성을 누리는 거기까지가 회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스케일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리셨는데 그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찾아내시면 하나님께는 그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는 것. 오늘 비유 그 다음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신 것입니다. 자녀가 혹시 집 나갔다가 돌아온 거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실까? 우리가 좀 상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비유를 보면 여인에게 열 드라크마,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이제 헬라 시대의 그 은전을 이야기해요. 은전. 약 4분의 1 세겔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아주 좀 작은 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0원짜리 동전이 있다면 그 정도 될까요? 2,000원? 뭐 이 정도? 아주 작은 동전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잃었습니다. 잃었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고 그리고 집안을 샅샅이 뒤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모습에 비유한 것이죠. 근데 한 개를 잃어버렸는데 뭐 그렇게 유난을 떠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그 한 1이라는 그런 숫자를 10개에 비유하면 사실은 10% 어떻게 보면 많지만 어떻게 보면 작죠. 또 뭐 10개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 9개 있어도 또 뭐 10개의 분량으로 또 뭔가를 해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한 개를 가지고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하나라는 의미는 n분의 1, 10분의 1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라는 의미는 이 10개라는 전체를 온전하게 이루는 중심성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가 없으면은 10개가 이루는 온전성을 이룰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개 중에 10개 각각의 10개 모두는 하나로서 이 10개 전체의 이 중심성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하나가 더 중요하고 어떤 하나가 덜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로는 어렵죠.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100개짜리 퍼즐을 사줬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퍼즐 중에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서리에 있는 하나든지 중앙에 있는 하나든지 이 퍼즐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하나도 없으면은 이 퍼즐은 온전할 수 없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가족에게 열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자녀가 아파서 입원을 했어요. 마침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어머니 생신 이제 잔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입원에 있는 아들은 딸은 올 자녀는 올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아홉 명이 잔치를 해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머니 아홉 자녀가 와서 축하를 해드리고 하는 건 기특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한 자녀가 빠졌고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지금 온통 그 가족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죠? 아픈 한 자녀에게 가 있죠. 그 자녀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죠. 장녀이든 막내이든 중간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하나의 중요성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중심성? 네. 이제 조금 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신체 부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몸의 신체 부위를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건 심장과 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심장과 머리만 있는 사람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징그럽죠? 상상을 아직 못하셨나 봐요. 자, 머리에서 지시하고 심장에서 피를 뿜어주어서 그것을 받아서 움직이고 기능을 감당해야 하는 손가락, 발가락, 모든 장기들, 모든 근육들, 신경들 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죠. 우리가 저 사람 건강이 약하대라고 말할 때 몸이 전체가 다 망가져야 약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하나만 건강하지 않아도 그 사람 몸이 약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신체 모든 지체들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러면 우리의 몸은 온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중요성은 정말 중심성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모든 각 성도님이 공동체의 자기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중심성을 갖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뭐 사실 뭐 100명 안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100명 가운데 뭐 저 옆에 가면 이제 중고등부 주일학교 다 있죠. 0세부터 10세까지. 10세부터 20세까지. 제가 우리 디모데 환영회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이 자리에는 10대 우리 청년도 있습니다. 만 20을 바라보는 우리 환영이 그죠? 우리 이렇게 정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30대 청장들 여기 있습니다. 40대도 있고요. 50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대 있죠? 70대 있죠? 80대 있죠? 내년이면 90이 되시는 우리 어르신도 계세요. 0세에서 90세까지 이 중에 더 중요한 사람 있고 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아예 저런 사람 이렇게 별로 마음도 없고 뭐 관심도 없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없어도 그냥 우리가 일하면 돼. 우리가 다 뭐 일해서 하면 돼. 일은 그렇게 해서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공동체성이 일을 완수하는 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여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관계성이 깊어지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으로써 우리 교회 안에서 맡은 일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나갔을 때 그런 그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얻은 힘을 가지고 그리고 내 삶에서 나의 삶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티의 본질일 때 해당하는 부분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거기서 중심적인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너무나 중요한 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로서의 중요성을,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실 때 아마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 느낌, 또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시야와 또 차원을 다르게 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하나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그럼 잃어버린 한 사람이 이렇게 또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되고 또 그 가치를 지닌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외적으로 우리 교회 숫자가 불어나고 또 뭐 하나님 나라의 외형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드렸죠. 또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면의 심화, 즉 성장과 성숙의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내면의 심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성숙하고 성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도님들은 내 삶에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이제 성화가 완성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잃어버린 것 없이 다 온전하게 잘 채워진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을 때까지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장해 가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을 또 결핍되어 있는 것을 자각하고 찾고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바른 성숙과 또 심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죠. 또 다윗 왕의 정직함을 보시죠.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는가 참 경탄스럽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자유하고 해방감이 있고 압박과 막 소름과 그런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웃음이 있고 그리고 용서가 있고 또 신뢰가 있고 또 친밀함을 느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그런 바람을 우리가 보면서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뭔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이것은 나를 창조하실 때 부어졌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치명적일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사람은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회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복하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매우 중심에 해당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는 동안에 눈치채시죠?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이 붙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참을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내면의 결핍이고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그런 내면의 문제나 약점이 있어서 온전함과 거룩함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작 이 내면의 부족함과 약점을 가리고 살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은 없다고 착각하며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들통이 나는 과정은 결혼 관계이죠. 다 드러납니다. 시간이 조금 짧게 걸릴 수도 있고 길게 걸릴 수도 있는데 다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나 약점이 있는데도 이걸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자꾸 우리 외부적인 그런 사이드에서는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 갈등을 겪게 하는 게 많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민하게 하고 또 알력을 믿게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굉장히 복잡해졌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혼동스러워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끊을 건 끊고 싶고 그냥 뭐 도망갈 거 도망가고 싶고 그냥 뭐 내가 능력을 길러서 내가 언젠가 저것들을 다 그냥 쓸어버리라 이런 어떤 그 야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경우도 참 많이 있고 사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 다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인생 너무 복잡한 거 싫으니까요. 혼동스러운 거 싫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복잡한 이 문제는 아주 사실은 알고 보면 단순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실체를 만나고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면 그러면 내 삶의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서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살 수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앞으로 내가 이것 붙들지 않으면 내 인생 언제 또 흔들리고 넘어질지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위기를 감지하게 되죠. 특히 우리가 괴로울 때, 어려울 때, 고난 속에서 그렇죠? 내 힘으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뭐 강도와 그리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을 느낄 때 우리에게는 내가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순위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딴 데서 자꾸 구해요. 아, 다른 사람들이 날 좀 위로해 주면 좋겠다. 상황이 좀 더 개선되면 좋겠다. 내가 능력이 좀 더 있어지면 좋겠다. 내가 좀 더 나아지면 좋겠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나의 고난을 자꾸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하고 찾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찾아질까요? 안 찾아지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고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 위로도 필요하고 상황의 개선도 필요해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려면 어떤 힘센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막연하게 바랄 때가 많은데 이 막연하게 바라는 그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답게 그리고 정말 성도답게 이렇게 길러가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것은 아니지만 허용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내게서 와서 구하고 찾고 해야 될 것을 계속 놓쳐버리는 가운데 자꾸 다른 것만 구하고 그리고 아파하고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은 언제까지라도 그 사람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찾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시거나 야단치시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아파하는데 너한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내가 강제로라도 너한테 하나님의 나의 이 사랑을 먹여줄게 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뭘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인격적이고 정말 관계적인 이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리고 기다려주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볼, 이 예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왔죠.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해보지 않은 텐트 생활을 해야 하고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습니다.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 하나 믿고 나온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의 삶의 고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무엇을 놓쳤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놓쳐버렸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주님이 얼마나 자비가 크신 분인지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리어 이제 대들기 시작한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상황 속에 있어야 합니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그 사랑을 배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걸 거절해버리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된 거죠. 이런 사랑 나의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했어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에 이르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랬어요. 아,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느니. 우리 중에도 혹시 고난당하면서 아, 나 중에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 생각 거두시기 바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잠들게 하셨어요. 이집트에서 구원은 받아서 자녀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로서 어떤 본을 남겼냐면 믿음의 순종의 본은 되지 못하는 불순종의 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낳은 광야에서 낳은 2세대, 광야 2세대는 믿음의 세대였었어요. 칭찬받는 그리고 잘 감당해낸 그런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인간 하나님의 사랑을 강제로 매겨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엄청난 파워풀한 그런 인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과 같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한 갈구함이 생겼다면 나는 하나님 그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제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선택하는 그런 인간의 고유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사랑 붙들고 내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또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특권이 있고 정말 아주 소중한 그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변덕을 부려도 그것은 자신의 권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마음이 바뀌어. 아, 그거 자기 마음이에요.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 그런데 선택을 한 다음에는 그 존중해줘야 되겠죠. 어떤 선택을 하든지. 선택한 다음에는 그것을 책임까지 지겠다는 것은 인간의 더더욱이 큰 권리이고 우리가 행사해야 할 특권입니다. 선택과 책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선택,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누리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뭔가가 막 이루어지고 뭐 내 삶이 다 잘 풀리고 그리고 아름다워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명한 과정을 지나가야 할 터인데 그 과정을 지나가는 중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내가 책임져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희생해야 할 거라든지 다 감수하고 내가 책임지고 그 사랑에 내가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선택과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간의 권리의 행사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끝까지 우리에게 100%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사람이 아까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단순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이 선택과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강박이 올 수 있고 두려워지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게 커지면 어떻게 하지? 정말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고귀한 권리를 정말 내 인생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오는 성경이 약속한 자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누리는 가치 이 우주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귀중하신 의미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완전히 줄여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나대로 살아가는 길에는 자유함이 있고 가치를 누리는 행복이 있고 그리고 의미를 찾게 된 기쁨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라는 확신과 함께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자유와 가치는 공짜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많이 받고 누릴 때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런 가운데로 나가실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이 좀 지나가지만 죄송해요. 까칠하다, 공허하다, 뭐 뭔가 문제가 있다, 뭐 상당히 뭐 좀 불편하다, 그리고 확신이 없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나의 삶을 볼 때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 더 받아야 되는구나.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더욱더 채워가야 내 인생이 인생다워지는구나. 이것이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서 다른 그 타종교라고 말하면 타종교에 좀 미안한 이야기고요. 어쨌든 간에 뭐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가지고 해결될 것이라면 그럼 꼭 기독교 들어와서 하나님께만 간구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하나님만이 보여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이 길, 이것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의 길인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엔 반드시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토록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고 살아오면서 제 자신도 뭐 성도로서, 목사로서 살아야지만 엄청난 연약함과 또 못됨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가리고 살려고 엄청 애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 저의 못됨이 어떻게 폭발이 되고 드러나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고 새로 오신 교우님들은 뭐 이렇게 뭐 미워하시거나 뭐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못남이 있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을 아까워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 가는 길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퍼부어준 이 사랑 아깝지 않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2000년 동안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신 이후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이 사랑을 사랑에 더하거나 이 사랑을 감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그만큼 완전하니까요. 완전한 것에는 뭘 더할 수도 없고 뭘 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정말 너무나 일관적이고 너무나 지속적으로 퍼부어지는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랑, 사랑의 우리 자녀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정말 큰 위로이고 감사이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더욱더 받으시기로 결정하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인이 동전을 찾는 데 열심이라고 했죠. 우리도 잃어버린 이 사랑을 찾는 데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우주의 중심이 되는 그 가치를 내 스스로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리신 우리를 찾으신 후에 우리에게 또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라고 또 권면하십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려진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직 그 사랑의 승부를 거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또 우리를 여전히 그 사랑으로 지켜가고 계십니다.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자각하고 그 사랑에 붙들리기를 원하며 그 사랑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승부수를 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에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